출애굽기 134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외적으로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고 내적으로 영양 공급하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옷과 음식은 그리스도의 다른 방면들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과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속죄제로 드려진 수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의 속죄제는 우리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하여 길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빈 곳은 내적인 배고픔입니다. 만일 우리가 배고프다면 우리는 내적으로 비어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우리의 벗은 몸을 가려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우리 제사장이 오신 그리스도를 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벌거벗은 몸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외적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벌거벗음이 가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벗은 몸을 가리는 그리스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을 채워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두 종류의 태움. 속죄물은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제물은 남김없이 태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과 14절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이외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다르게 태우는 두 종류의 태움을 말합니다. 13절에 기술되어 있는 첫 번째 태움은 제단 위에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콩팥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 태움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께 올라가는 달콤한 향기를 산출합니다. 그것은 마치 향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태움은 심판이나 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13절의 사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향을 태울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달콤한 향기를 드리기 위하여 향을 태웠을 때 하나님은 향의 향기를 누리셨습니다. 속죄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누림을 위하여 내장의 기름과 속의 것들이 태워졌습니다. 이 태움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이 요구들은 주로 세 가지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대한 요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 모두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그분의 의와 거룩함에 맞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요구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그분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속죄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만족시킵니다. 소의 기름은 소의 풍성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달콤함과 풍성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킵니다. 기름과 내장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산출합니다. 그분은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하십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에서 첫 번째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두 번째로 태워지는 것은 짐 밖에서 태워진 고기와 가죽과 똥이었습니다. 속죄제의 이 부분들은 심판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태운 것은 심판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버림받고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면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달콤한 향기로서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다른 한면으로 그리스도는 진 밖에서 즉 하나님의 거처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버림받고 정죄받고 심판받고 태워졌습니다. 속죄제이신 그리스도 속건제는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지만 속죄제는 우리의 죄, 즉 우리의 죄의 본성을 처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까지 이 죄의 본성을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55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없어지고 근절된다는 교리를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이 본성을 처리하는 속죄제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분의 요구들을 성취하셨으며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분 안에서 심판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죄인들로 심지어 죄 자체로 심판합니다. 데프리에서 말하거니와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은 속죄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 위에 올려야 하며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며 심지어 죄 자체입니다.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달콤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타올라가서 그분을 만족시킵니다.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 심판받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씻음은 주로 바깥의 더러움을 처리합니다. 속죄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처리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을 접촉함으로 더러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씻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타오르는 모든 완전함이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그분 위에 우리의 손을 얹는다면 우리는 예표에 따라 제사장의 음식을 누릴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외적인 말씀의 씻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옷이신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내적으로 영양 공급받고 채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양 공급은 더 깊은 씻음, 즉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씻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씻음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처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당신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수양,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전병, 누룩 없고 구멍난 과자로 예표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55년 전에 나는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의 체험이 있은 후에야 나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나는 죄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온 세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나의 속죄물이신 그리스도를 더 취합니다. 한면으로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속죄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심판되고 복종됩니다. 다른 한면으로 그것은 나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왔습니다. 때때로 믿는 이들은 영적이고 체험 많은 형제가 어떻게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윗은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성도다웠으며 많은 영적인 시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한 남자를 살해했고 그러고 나서 그 남자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도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 나서는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그 죄를 범하려고 유혹받았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그는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얼마나 죄 있는 사람인가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죄를 범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에게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티끌만한 확신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에선가 나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밀폐된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문이 닫힌 곳에서 이성의 지체들과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죄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죄 있는 사람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에게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수양이시고 전병이시고 과자이시고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누림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속죄제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단지 교리적인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방법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격려받읍시다. 속죄제물의 세 목들. 29장 1절에 따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속죄제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이 수송아지는 생명 안에서 강하고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에 따르면 모세는 회막문 주님 앞에서 수송아지를 죽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그분의 백성 앞 하나님 앞에서 모세로 예표된 하나님에 의해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은 계속해서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강한 기초를 가지고 능력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콩팥들의 기름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만족하시도록 드려진 그리스도의 내적인 달콤함과 풍성을 의미합니다.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태우는 것은 이 땅 위에 믿는 이들이 구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외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함.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만족시켜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빈 곳을 채우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속옷과 애봇 받친 겉옷과 애봇과 흉패이신 그리스도를 입습니다. 이 모든 옷들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을 예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벗은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옷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입혀진 옷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옷은 제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채용된 사람은 일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합당한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나 간호원은 전용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판사와 의사도 전용 제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을 때 그분은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옷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벗은 몸을 가려주십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양 공급과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죄입니다. 로마서 7장에 따르면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인 빈 곳을 채움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시기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준비함.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섬기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속죄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다른 이들과 논쟁하거나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본성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과 논쟁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만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논쟁하고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본성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죄 자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침에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린다면 분명히 당신은 그날 온종일 양이시고 떡이시고 과자이신 그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속죄 제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릴 기반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날 온종일 그리스도를 누린 것이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지 못함으로써 당신은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명목상으로나 위치상으로는 제사장이 되겠지만 실제적인 제사장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 중에 대부분이 제사장들로서 섬기기 위한 기반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 출애굽기 29장에서의 나의 부담은 제단의 뿔에 피를 뿌리는 것이나 제단 밑에 피를 쏟는 것과 같은 교리적인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담은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장에 계시된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2장에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장에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수차례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제물들과 깨끗게 함과 피의 적용을 볼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체험에 주의함. 출애굽기 29장처럼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을 계시하는 책이 또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노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이 노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명의 수업으로 공부하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생명을 접촉할 때마다 나는 충만히 채워지고 교리적인 문제를 덜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속죄 제물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교리적인 면에서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접근 방식의 매력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당신을 생명에서부터 벗어나 예표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쏠리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 이상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준비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매일 이른 아침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죄의 본성은 짐 밖에 속죄 제물과 같이 정죄받고 태워져야 마땅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보존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